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앞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찔림을 받는 가운데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준 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에 따라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율법과 할례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또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령을 여시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보혜사가 올 수 있다. 그 보혜사가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그저 사람들에게 초월이나 이적,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깜짝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은 우리가 부르심받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끄는 간구가 됩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힘에 의한 것과 또 내가 추구하는 소원이나 모든 기대들이 있는데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어떤 사건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 소풍 가듯이 그냥 룰루랄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고 또 아픔을 겪어야 하고 괴로움과 상처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상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양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고집을 부리고 싶었지만 그것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뒤집어서 맛보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과 탄식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어내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를 저희들이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가까운 동기 목사님이 태국 선교사이십니다. 2011년에 태국에 큰 유례 없는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콕 그 도심에까지 홍수가 나는 바람에 정말 피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주었고 또 특별히 태국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들을 통하여서 구호품을 전달받고 또 그것을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님도 그때 이제 찍어서 보낸 사진이 전신으로 그 된 고무로 된 옷을 또 장화를 신고 그리고 고무 보트 위에 밤새 준비하며 만들었던 구호품을 싣고 이렇게 줄로 그 홍수 난 데를 끌고 다니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가 7월 말경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거의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이나 이 홍수 피해가 그치지 않았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구호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비 지원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고 또 도심 자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가끔씩 그 전기 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의 위험도 있었고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잠도 못 자고 계속 구호품을 만들어내느라고 과로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수재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이 5개월 동안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가 이 선교사님이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한 지 거의 한 14년에서 15년 된 때였는데 이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란 듯이 드러난 결실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 던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백을 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마지막 구호 물품을 전할 때가 그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생일인 이 성탄절에 지금까지 나누어 주었던 구호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득 담고 그리고 거기에 요한복음만 쪽복음으로 해서 그걸 인쇄해서 집어넣어서 전해주었고 이제 그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그 마음이 피폐하고 매우 힘들어할 때에 이 한 권의 성경을 읽고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좀 뒤에 저랑 친밀하니까 고생한 친구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갔습니다. 갈 때 고생한 친구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사실은 가서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고 왔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5%쯤 넘게 모두가 불교도이죠. 그 생활 속에 불교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정말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고 있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껏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듣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예수만 꺼내도 이렇게 됐다 그러고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할 수 없든지 아니면 정말 귀가 열리든지 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나는 이제 이 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앗이 움트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자리 지키고 잘 버티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불평하고 있던 저에게는 그 친구 선교사의 고백이 큰 도전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벌이 대단히 심했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와서 늘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리고 찔림을 받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때가 AD 63년경입니다 이때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또 핍박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 가진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진 자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배교하는 자들까지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막아주고 또 없애주는 데에 동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가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정말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복음 사역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그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네. 도망가라고 하는 것인가? 피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폭발하여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야 할 권면이 뭘까요? 이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같은 교회 성도끼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잘 하십시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권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참 멋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고난을 겪을 것인데 잘 견디세요. 잘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끌어가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해서 내가 잘 해서 내가 똑똑하게 대처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서 교회 안인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보여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실패로 보여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과 실패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생애를 바꾸어 내시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그 모든 복된 결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덮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으신 창조하신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히브리 구약 공과 통해서도 저희가 그 말씀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너네 그저 복받고 아무 사고 없이 그저 남보다 좀 더 뛰어나게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네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과 지위에 대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하나님은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안 나간다고 버텨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끌어내셔서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복되게 주도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로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진리가 위협받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야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등대가 이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 깜깜하고 어두운 바다에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배가 우왕좌왕할 때 빛을 비춰갖고 그 배가 오는 길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따라 비춰주면서 이렇게 어두운데 비춰줘서 밝게 빛나게 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렇지 않죠. 등대는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등대 위에 있는 불이 360도 사방으로 빙빙 돌아서 전체가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여기가 등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등대다. 이 불빛을 따라오면 너희가 안전한 항구에 들어올 수 있다. 항로, 다른 항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등대입니다.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기 위해서는 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센 파도를 견뎌내고 나와야 합니다. 등대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냥 등대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찔려만 있었으면 찔리는 것으로 그들의 생애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은 그들이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니 어떠한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게 하십니다. 빨리 글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서 이 세상에 그 붙들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 서서 기쁜 삶을 살아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길에 서서 싸워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홀로인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울고 싶기도 했고 그냥 여기서 다 끝낼까라고 하는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워두실 그 영광과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의 큰 고백으로 남습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무릎을 꿇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를 붙들고 이겨내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한 걸음 아니 반걸음을 걷더라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을 이루어내신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